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 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돈인과 함께면
본격 건축 예능 방송 요즘 다시 댓글 굶주린 방송 집구석입니다.
와, 와, 이 클립 처음 보는 클립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야? 우리 오디오 방송이라고. 아. 인사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건축 강미란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아,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목소리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설은 잘 보내셨어요? 우리 설 지나자마자 지금 연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만나서 뭐 녹음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쉬어갖고 감이 떨어져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되나 궁리하느라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제 개콘에 되게 웃긴 거 나왔었는데
진짜 개콘 되게 열심히 봐. 와요?
내려갔는데 어머님을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자기한테 한마디 했는데 너무 울컥했대.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야 빨리 올라가. 내일 출근해야지.
저희가 울컥해갖고.
울컥해서 울었다면서. 아마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연휴가 길어서.
네. 맞아. 되게 슬픈 말이네.
내일 출근해야지.
저도 비슷한 거 한 소리 들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는 뭐 수업 때문에 근데 제가 수업을 참여를 못해서 교재만 준비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설 전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설 연휴 때 푹 쉬시고 끝난 다음에 주세요.
푹 쉬게 되지.
꼭 그렇게 연휴 끝나고 만나자 그러는 건축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현상 설계 마감이 설 끝난 다음이 아닌 게 어디야. 예전에 그런 게 하나 정말, 있었어.
그건 정말 양아치지 것들은.
아, 그것도 원래는 그 전이었는데 공무원들이 뒤로 넘기더라고.
그런 거 정말 싫죠.
아무튼 우리 4주 동안 특집 방송 했잖아요.
네. 네.
한 달간 특집을 네. 했죠.
주변 반응이나 뭐 본인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어떠셨어요? 그런 주변 반응을 들은 게 없어?
주변 반응은
주변에서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
나는 그 한옥 방송 중에 첫 번째 거 그거 네. 재밌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조상님들도 백어택은 생각지 못하셨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아... 3000%로 많이 빠져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렇죠. 특집이니까.
지인에게.
우리는 예능이니까요.
우리 예능이니까.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건 없었는데 그 댓글에 뭐 한옥 특집 괜찮았다고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뭔가 댓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달리지 않았어요? 교태전의 뜻이라든지.
그 이 두 사람이 한 거야.
아, 그런 거.
다른 사람 댓글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서로서로 댓글을 주고받을 것밖에 없어.
저희였어요.
내가 그래서 따로 소개를 안 하잖아, 그 댓글을.
아, 좀 찾아봤어요.
교태가 그 교태가 아니라고.
그 교태를
아니야. 알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 교태가
충전이
아니라고.
교태 부릴 수도 있잖아.
한자가 다르다고. 그게 가능할까? 옛날에 왕이 합방할 때는 상궁이 8명 이상 지켜보고 있었다는데.
그 문 밖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시했다고?
아니 그 순서 정해주잖아.
모르잖아.
아, 순서?
그 첫 합방 때만.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건 배워야지.
뭐, 상궁도 모르잖아.
상궁은 예 교본이 있잖아.
그들도 모르는 거 아니야? 한국
뭐 양말을
원래?
벗겨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발을 씻겨주십시오.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광고 생각난다. 뭐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책으로 배운 거 아니야. 책으로 배운 사람들끼리 책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 꼴이네.
그래도 재밌겠다. 그 안에도 아마 상궁이든 내관이든 다 그런 것만 전담으로 또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있나?
지금. 나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예전에 들은 게 그 세자들 그거 교육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성교육? 궁금하다.
중요하잖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특집으로 한번.
그렇긴 하겠지.
그럼 교육은 내신이나 상궁이 하면 안 되는 교육이잖아.
경험은 없지만 공부는 제일 열심히 했을 수 있지.
구성애 선생님 한번 모셔서.
구성애 선생님 팟캐스트 잘 나가요.
아, 그분들 팟캐스트요? 아, 다 하는구나 요즘에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요즘에는 회의를 하려고 모여도 삼천포로 빠지고 채팅방에서 회의하려고 모여도 뭔가 이야기의 마무리는 항상 삼천포고.
근데 이거 예전에 근황토크 지난 방송 이야기가 한 5분 정도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략 10분.
포기했어요 이제.
지난번에 대략 5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예능 방송이니까. 내가 저번에 내 지인이라도 좀 나에게 팬심을 담아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닥달을 했는데 구걸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댓글이 없어.
명절이니까요. 뭐.
바쁘셨겠죠.
쉬셔야죠.
그런 날 더 많이 듣는다는데 원래. 이번에는 진짜 댓글이 별로 없었어요. 댓글 소개 그래서 해볼까요? 몇 분 안 되니까. 팟빵에서 댓글. 사나이 한방님.
아, 사나이 한방님. 아, 역시 인생을 아시네요, 이분은.
아주 좋은 댓글. 4살 아들이 뛰어놀 만한 단독주택을 생각하고 있으신데 짓게 되면 의뢰드릴게요. 라면서 느낌표 두 개를 간주해서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질문과 많은 고민을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집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강수님도 댓글 달아주셨고 정말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고 그렇죠. 계신 분이어서 그런 댓글 달아주셨고
이게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땅이 땅을 결정을 하고 나면 더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특파원.
아, 우리 특파원 분이 또 한옥, 야, 언제 또 이렇게 맛집 소개까지.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하게 맛집 소개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찾아갈 수가 없잖아.
그 가는 길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두루치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작은 식당이 있으니라고만 하면 이거 어떻게 찾아가? 식당 이름이라도 좀 적어주든가.
걸어가면 보이지 않을까?
점점 있잖아. 내가 뭔가 점점 더 원하고 있어.
이게 안강 읍에는 두루치기 집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읍이라.
에이, 설마 읍은 커요. 읍단이 안 가봤구나. 내가 고등학교 읍에서 자랐자. 읍내가 얼마나 번화한데.
아, 그니까.
두루치기 집은 그래도 하나일 거야. 중복되지 않겠지.
왜? 설마.
그런가요?
난 좀 이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좀 알려주세요. 자세히 저에게.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죠.
아, 이분 조성곤님. 페이스북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도시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서울역 국가공원학에 대해서 저희와의 다른 시각의 글을 올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오가는 그런 훈훈한 모습이 많이 연출됐으면 좋겠네요.
책 읽어? 아니 대본에도 안 적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책 읽듯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연기한 거예요. 책 읽는 연습. 와, 정말 연기 잘한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재밌다고 다 들었다고 또 이병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고요. 다음에 아이튠즈에 한동근님이 이 댓글의 제목은 사당동 체육관 붕괴인데 내용은 아이튠즈를 사용하기 무척 어렵군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뭘
이건
어떻게
이건 뭐죠?
뭘 어떻게
아이튠즈 사용법에 대한 문의를
그러면서 별은 4개 달아주셨네요.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게요. 별도 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숙제도 내드렸는데
그쵸.
아무도 숙제를 안 해주셨어요.
이 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저희 출판사 레드우드라는 곳에서 백기성 건축가의 책 보이지 않는 집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책을 어제 받아가지고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고 읽어보고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 전부 꿀꺽 안 하고 다음 방송 때 몇 분 뽑아서 저희가 가능한 만큼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예, 저희가 많이 받지는 못해서 몇 분만 보내드릴게요. 네. 어, 오늘 그래도 많이 길지 않게 했는데요, 오프닝? 댓글이 짧아가지고.
그러나 건축 타임라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늘 자꾸 우리 메인 코너의 위치를 위협하고 그렇지. 있는 타임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건축 타임라인입니다.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2주간의 건축계의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점점 메인이 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코너입니다.
많이 떠들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어, 그러니까요. 타임라인에서. 이 시간이 재밌나 봐. 아무튼 지난 방송에서 미담을 찾으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약간 미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미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식, 강 소장님.
예, 좀 그나마 가장 미담인 소식을
완전 전에, 미담이야.
완전 미담이죠. 어쨌든 그 서촌에 최부동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데 1920년대에 지어진 되게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걸 이제 그 서울시가 근대 건축물로 어떤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을 해서 매입하기로 했다고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살펴보니까 이게 어쨌든 서촌이 이제 막 개발되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분들이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상권이나 이런 것도 형성되면서 그래서 거기 이제 동네가 점점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도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이 최부동 교회도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 측에서 어쨌든 좀 반대하는 의견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서울시에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잘 안 되다가 어쨌든 이번에 잘 해결이 돼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지금 매입 안 해주고 미루고 그래가지고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가 매입하길 원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중국인이 제안을 했는데도 보존하고 그쵸? 싶다는 네. 의견이 있어서 중국인에게 안 판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기다렸는데도 잘 안 됐는데 이 최부동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고 정확히 3일 뒤에 서울시가 매입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났다는 그렇구나. 게
혹시 이런 걸 보면 참 기사의 힘이라는 게
언론의 힘인 네, 거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즉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게 참 이렇게 언론에 알려져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게 좀 씁쓸하죠.
그러니까 난 이 교회의 입장도 정말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에이. 교회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는 건데 더 많은 돈을 주는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을 위해서 정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의 한 두 배.
그렇죠.
그런데도 이 건물을 좀 보존해줬으면 좋겠고 문화유산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시에다가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 이렇게 민간이 이렇게 기다리고
그쵸.
버티고 있었다는 그쵸? 것 자체가 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단계에서 지금 겨우 그쵸, 굉장히 그쵸. 드라마틱하게 된 거잖아요.
금액 보니까 교회가 원래 그 서울시에다가 36억에 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인은 50억을 제안했고
교회가 얘기한 그리고, 제시한 금액도 시가보단 싸네.
그리고 최근에 28억으로 낮춰줄 수 있으니 서울시 아직도 안 되냐 뭐 이런.
그냥 감정가에만 매달리고 있었구만 얘네들은 26억에
그래서 26억에 그 서울시가 하는 걸로 그러면 진짜 반값이에요 중국인이
반값이 나 같으면 서울시도 안 팔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망설였던 이유가 한옥 매입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근대 건축물에 대한 게 제대로 막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근대 건축물에 대한 개념도 아직 안 잡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교회 자체가 한옥이 아니어서.
그래서 별채만 한옥으로 매입하고 본채는 지정 문화재 또는 미래 유산으로 분할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한옥매 관련해서는 예산이 있다는 거잖아.
있어요.
근데 다른 예산을 쓰기가 그쵸.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융통성이 없는 거야 법이. 그러니까
이게 다 관료 그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뭔가 딱 그 법 쪽에다가 명문화가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금액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기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다 그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그렇죠? 때 내가 뭔가 책임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와줘야 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일을 또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게 또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그럴게요. 아무튼 정말 어쨌든 결말은 미담.
훈훈한 미담이네요.
이 채부동 교회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나도 저도요.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 하는데 저도 서초는 거의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이거 막 찾다 보니까 그게 북촌은 아무래도 양반들이 사는 데니까 교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거고 서초는 중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좀 일찍 교회가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교회 사진도 난 제대로 잘 정확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뭐 벽돌이 뭐 조금
벽돌의 쌓기 방식이 다양한 쌓기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벽돌식 그 시대에는 좀 보기 드문 2층짜리 그러니까 좀 층이 있는 그런 벽돌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초는 좀 구석구석 다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 숨은 것들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영국식 쌓기가 뭐고 프랑스식 쌓기가 뭔지
우리 배웠던 것 같긴 해.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잖아요. 영국
화랑쌓기,
화란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화란식 쌓기. 맞아, 그게 있었어.
화란식 쌓기, 영식 쌓기, 미식 쌓기.
그게 와서 있어요.
프랑스식 쌓기 있어요.
벽돌 쌓는 법이 따로 있어요?
프랑스식이 조금 화려한.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만 맨날 보니까 이게 되게 잘 까먹어지는 거지. 아무튼. 간만에 제대로 된 미담, 기자가 일을 잘한 그런 경우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 이 소장님.
네, 이번 소식은 이게 약간 뭐 미담으로 갈 뻔하다가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뉴스처럼 된 것 같은데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백사마을이 있습니다. 그 노원구의 중계동 104번지 일대인데요.
네. 그래서 백사야?
네, 그래서 백사마을이에요. 버스 종점이고 뭐 이런 데인데 거기가 한참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아마 사업성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재개발 방식을 이제 서울시에서 새롭게 이제 하려고 승효상 씨에게 재개발 프로젝트에 의뢰를 했어요. 백사마을을. 그래서 승효상 씨가 계획한 계획안은 그 기존에 있는 골목길이나 공동화장실 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현대식으로 주거만 바꾸는 그런 계획안을 내놨는데요.
저층 주택.
저층으로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반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아.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어쨌든 그렇게 일률적으로 달동네가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게 어떤 도시의 흐름이나 도시의 분위기를 파괴한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도시가 갖고 있는 저절로 형성된 어떤 그 흐름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시를 위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도시를 위한다는 게 사실은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시간이나 기억이나 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맞아.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뭐 좋다, 나쁘다,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주택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적인 관점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자기 재산에 대한 거가 크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땅의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과 마찰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이런 논의에서 항상 배제되는 게 이제 실제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쵸.
실제 사는 분들은 대부분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구도라서 요즘에는 좀 바뀌어서 세입자도 같이 이런 구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했다고는 하는데 뭐
백삼아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통용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진짜 힘든 분들이 사시는 동네라서. 근데 그 동네 지금은 폐가도 많다고 하고
많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울이 좋은 이유는 서울에는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근데 그 궁의 기와 너머로 저기 멀리 빌딩도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간의 켜가 함께 있는 공간이라서 나는 서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도시라는 건 도시의 기억들을 많이 이렇게 역사로 갖고 있는 공간에서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다 밀고 그냥 아파트를 넣고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내가 집주인이라도 돈 되는 건물 짓고 싶을 것 같아. 재개발 이왕 하는 거. 또 그걸 욕할 수는 없는 거야. 그 욕망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다, 어느 한순간에 이게 다 뭔가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최부동 교회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떤지 최부동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개인 소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죠. 조금은 뭔가 그런 게 됐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뀌려면은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 이쪽으로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그리고 좋은 사례들이 조금 있어주면 그렇죠. 이제 뭔가 조금씩은 바뀌지 않을까. 이게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주민이랑 같이 하는 뭐 마을 만들기나 이런 사업 해보면은 그런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그냥 책상에서 생각하는 거랑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지금 보면서 보니까 이게 단독주택을 지으면 주민들이 재개발 비용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 저층으로 가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중층이랑 저층을 섞어서 개발을 하면 그 일부는 임대를 줄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꼭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이란 건 뭐예요?
사업성이란 거는 내가 돈 한 푼 안 드리고
내 집을
새로 지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업성인 거지.
이게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시나 이런 국가에서 거기를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를 새 건물을 올려주는 대신에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제 싸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이란 건 그 싸게라는 것조차
그게 사업성이에요. 그게 사업성이고
얼마나 싸게 들어갈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싼 집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다른 데서 수익을
투자를 하는 거죠.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싸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층짜리 건물을 뭐 3층을 올려서 두 층은 하나는 더 주고 두 개는 임대를 해서 줄 테니까 네가 싸게
그러니까 여기 이 넓은 땅을 다 개발해서 아파트로 지었을 때 뭐 몇 세대 들어간 아파트로 지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과 그렇게 해서 세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사는 세대들한테 하나씩을 줄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많이 나오면 한 1.5개씩, 2개씩 준다든지 주고서 남은 분량이 이제 건설사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 이익이 이 모든 공사비를 다 덮고도 남아야지 이게 사실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지 건설회사들이 뛰어들어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런 곳들이 점점 없어져 가니까 요즘에는
저는 이런 곳은 서울시에서 어쨌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곳이니까 시에서 조금은 건설회사나 민간의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시에서 조금은 거들어서 재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민들은...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점 뭐야?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던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 사업인데 괜찮았었거든요. 시범으로 전국에서 5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했던 건데 아까 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비슷한 거예요. 일단은 재개발 구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뭐 어떤 빈 땅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있는 일단의 지역을 또 설정을 해요. 그 구역 안에서.
거점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LH가 들어와서 임대주택을 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기존의 재개발 방식처럼 땅을 다 밀어버리고 네. 임대주택 위주로 집을 지어서 기존의 그 살던 사람들한테 먼저 분양을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약간 공공의 목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 마을에서 이제 그런 일단의 마을들은 보면은 도로가 제대로 잘 안 돼 있거나 주민 공동시설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국가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들은 그런 이렇게 자기가 직접 고치거나 아니면 합의를 해서 꼭 해야 되는 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쫙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지에서 어떤 개발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고 그 대지의 주인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그때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그룹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 집을 뭐 좀 보수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렇게 뭐 그런 컨설팅 같은 거 해주고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시범 사업이 끝나면은 이게 재개발 방식을 대체해서 좀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나라의 문제죠.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거. 어떤 정책에. 근데 또 이거를 막 백사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막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가 전체 주민들 가운데서 여기다 터져내린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기억도 없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기억을 타령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기억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우리나라에 있는 마을들에서 그 다양한 도시 경관들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너무 지금 획일화돼 있잖아요. 아파트 싹 밀고 평평한 대지에 맞아요. 아파트 쭉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막 구불구불 나있는 골목길도 좀 있는 동네도 좀 있고 이런 경관도 좀 보존이 되어 있고 그런 아파트 같은 고밀화된 그런 개발된 곳도 있고 하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도시 안에 존재하면 좋겠는데 이런 공간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도시의 기억이라는 건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의 기억이 아닌 거죠. 도시 전체가 갖고 있는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로서로 잘 이런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나도 좀 보고 싶지는 않은
우리가 네, 늘 보던 마음이네요. 풍경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곳은 정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 거예요. 이 살기가 되게 열악한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게. 막 천천히 무너지고 지금 장난 아니래요. 건물이 매일매일 무너져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은 새로 그 뭔가 건물 관리를 안 하잖아요.
못하죠.
이런 좀 갈등이 지속되면 될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도 뭐 간간히 전해드리죠.
네. 오늘은 네. 타임라인 적당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본토크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직구석 7번째 이야기. 본토크 들어갈게요.
주의. 저희와 동종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방송으로 예기치 않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4주간의 특집을 마무리하고 직구석 본연의 내용으로 네.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방송의 그 주제의 순서는 뭐 집 짓기 순서도 아니고요.
마구잡이에요.
예, 집을 만들어가는 순서도 별로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이게 순서대로 쭉 하면 오히려 되게 지루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핑계로 저희들이 나름의 기준으로 지루하지 않게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는
아니 뭐 초심 아니 7번째 얘기면 아직 초심일 그러니까. 텐데
그러게 초심 아직 초심
근데 우리 초심으로 자주 돌아가 그리고
돌아가
어쨌든 그런 자세로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땅 되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땅을 안 샀잖아. 땅만
그러니까.
팠지.
1부에서는 땅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우리 집의 외부 공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댓글 몇 개 안 되는데 댓글을 하나 빠뜨려가지고 댓글 소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아, 빠뜨리면 또 나중에 추가로도 해야 돼. 나 이런 것도 잠 못 자거든.
이게 한두 번씩 이렇게 빠뜨리기 시작해야지 처음이 어렵지.
아니 이번에는 댓글이 많지 않으니까. 예. 중국에서 본부님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팟빵에 오늘 딱 달아주셔가지고.
아, 중국 분은 소개해드려야지.
네, 중국이라서.
중국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한글로 이제 막 듣기 시작했는데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중국은 페이스북에 못 들어가가지고. 아. 네, 페이지를 못 들어온다고. 아. 근데 아마 프록시 있을 거예요. 프록시 통해서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걸리나 중국에서?
아, 우회에서요?
네.
아, 그게 불법이면.
아, 걔네 금방금방 막아요.
프록시도?
되게 잘 막더라고요.
진짜?
뚫어놓으면 한 2, 3일 가면 막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안 들어오는구나.
못해요, 아예.
네. 저희가 가능한 한 페이스북 아니고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른 방법이 없네. 중국에서 듣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시면 그때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들을 카페에도 올리고 활성화를
주변 분들에게
해보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많아지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웨이보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했네요.
중국이면 한 100만 대군 정도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본본이에요. 본본.
무슨 단체 아니야?
저번에 소개해주셨던 근데 여긴 본본 느낌표 BONBON 느낌표로 달아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빠트린 댓글 소개했고요. 그러면 이제 본 주제에 대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땅을 결정하기 전에 땅의 성격부터 알아봐야 하잖아요.
땅의 성격.
어떤 성격들을 알아봐야 할까요? 제일 대표적인 건 지역지구?
그렇죠. 땅이 이제 어떻게, 일단 땅을 가지고 샀다는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무언가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땅의 법적인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게 아마 그 땅을 결정하는 좀 성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뭐 상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더 크게는 이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완전 좀 상위법이 있어요. 건축법보다 거기서 지역 지구를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도시 지역이랑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크게 보면 비도시 지역.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도시 지역이라는 거에 속하는 좀 세부적인? 그렇게 되는 거고,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이외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더 보존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시 지역으로 조금 편입되기 전에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좀 그 범위를 더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좀 나누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임야나 전이나 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관리,
그렇죠.
비도시 지역에 속하는 그런 땅들이 속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은 용어가 물론 어렵지만 그 이름이나 제목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그 성격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땅에 관련된 법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이용할지를 정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적률, 건폐율 다 정해지고요.
네, 네. 지을 수 있는 그렇죠. 건물, 지을 수 없는
뭘 지을 네.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정해지고 이 땅에 관한 거를 여기서 결정을 해놓으면은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법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의 그러니까 무분별한 계획이나 계획이란다 무분별한 이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보존해야 될 곳과 개발해야 될 곳에 대한 구분 같은 거죠.
국토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틀을 큰 틀을 이렇게 잡아놓은 법이거든요. 어쨌든 땅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또 이것도 도시지역이고 저것도 도시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자치조례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렇죠. 또 네.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말 그 땅에 무엇이 가능한지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 자체에 대한 것들을 따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
네. 이게 땅을 살 때는 뭐 이렇게 짓기 전이니까 뭐 지으려는 생각을 갖고 땅을 사겠지만 만약에 건축가를 못 만났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진짜 부동산 말만 믿고 뭐 이 땅이
부동산 말만 믿고 사는 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지.
인터넷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번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
어플도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 계획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네, 주소를 넣으면 내용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방에 관련된 내용도
그 땅 자체가,
그
자체가 갖고 뭐가 있는 성격들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성격들이 쭉 나와요.
그렇고 그 거기에
근데 그 말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만 봐서도 사실 어렵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것들도 우리가 쉽게 적어놨다고 적어놨지만 대부분 사실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단어만 잘 이해하면 돼. 토지 이용 계획
아니 그 안에 들어 있는 지역 지구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게.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거기에 지역 지구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든지, 미관 지구라든지,
그렇죠. 네. 역사 보존 지구. 네,
약간 큰 카테고리의 법적인 것들은 거기에 있고, 건물에 뭐 지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용도, 뭐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은 그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해서 그 건축가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고 아니면 건축가 찾는 게 좀 부담된다고 하면 그 땅을 알아볼 때 내가 뭘 지으려고 알아본다는 목적은 보통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공무원한테 여기
아,
집 지을 수 있나 그 관청의 공무원한테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냐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그렇죠.
아닐까.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공무원들은 그런 민원인들 전화를 받으면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줘요.
그래야만 하니까.
우리들이 가면 택택거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 지구가 있는데 지역이라고 정해진 여기서 보신 지금 얘기하는 것 도시지역 뭐 농림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묶여있는
네.
묶어놓고 땅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가 있고요. 그 하위 개념으로 지구라는 게 있어요. 지역보다 아. 좀 작은 개념으로 지역 안에서 예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네. 뭔가 특정한 성격을 부여해서 뭔가 제한을 두거나 하고 싶을 때 지정하는 게 지구거든요. 크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미관지구
미관지구.
네, 역사 한 뭐 역사 보존
문화.
역사 문화 미관지구 뭐 이렇게 이따가 얘기할 지목이라는 게 있거든. 대지냐 뭐 답이냐 전이냐 임야냐 그걸로 땅의 성격을 일단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걸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 3단계로 나눠서 이 땅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막 전에 우리 얘기했던 신도시의 택지 개발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지구 단위 계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신도시의 택지 지구 뭐 이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따로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수정 얘기했듯이 지역 밑에 이제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은 또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다 필요해요.
오, 복잡하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설계 같은 거 의뢰받거나 규모 검토할 때 법규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법규 검토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 네.
아. 이거 말고도 찾아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공무원이 해준다고요?
아니요.
공무원은 여기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있나요?
그러면 네, 거기 지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건 설계사무실에 문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는데 건폐율 용적률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 막 파는데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그냥 팔기도 하고 땅 사기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믿고 사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기 힘들다면 그렇다면 공무원한테 집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 물어보는 것도 그쵸. 방법이란 얘기죠.
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겠지 공무원이.
그리고 그 공무원이 허가권자가 될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가 손을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아무튼 그렇게 좀 땅의 기본적인 성격들은 확인을 하시고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지구가 있는데 땅이 가진 어떤 성격에 상관없이 결국은 아까 뭐 임야 뭐 이런 것만 얘기했었잖아요. 대지여야 돼요. 대지여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대지의 조건.
그게 지목인데요. 그걸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땅의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임하고 야일 때도 지을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땅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대지로 먼저 바꿔놔야 돼요.
건물을 지으려면 무조건 그 땅이 대지여야 돼요.
대지라는 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보통 땅은 대지라고 하잖아요. 네. 넓은 땅이
대지가
이게 아니라?
되어야지 집을
아니요,
지을 수
아니요. 넓은 땅 대지가 아니고
그냥, 대지가 뭐,
그냥 대지가 되어야지 땅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그 있는
토지연계 아. 확인을 떼보시면은 네. 거기 주소가 나오고 그 옆에 네. 땅의 면적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면적하고 그 주소지 사이에 네. 지목이라고 해서 한 글자 네. 한 글자로 뭐가 써 있어요. 답
저
고 그런 거 임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그게 되어야 돼요.
그게 요 땅의 성격이에요. 네,
그냥
땅의 목적.
그 땅의 성격을 지정해 놓은 네, 그렇죠. 이름이 네. 대지고 그거는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지적법에 의해서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안전 조건을 만족하는 대지에 건축 행위가 가능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법에는 힘들게 어렵게 적혀 있네요.
아, 법은 항상 쓸데없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수식어들 막 붙여놔가지고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법적으로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아닐 경우에 우리가 대지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땅을. 근데 이 조건을 먼저 만족을 해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용도 변경이에요?
토지
아,
전용.
그거는
아니요.
달라요?
토지.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을
성격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임답 뭐 이런 거 중에서 뭐 네. 답이 대지로도 갈 수, 대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으로는 집을 짓고 근데 그게 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가름하는 허가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 땅이나 그렇게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서 법적으로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통 도로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죠 오늘 내용이.
아, 이게
완전 복잡한 수업이지.
그러니까 일단 땅을 사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짓고 싶은 걸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땅을
맞아요.
사고. 근데 그 확인을 하고 사는데 살 때 대여야지만 되는 건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대로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걸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무원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지.
아 이게 만약 답인데 공무원한테 가서 이거 대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되는 거냐?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대지가 얘기했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도로와의 관계를 봐야
그럼,
된다는
그럼 아직
거죠.
돈을 주면 안 되네.
아직 주면
계약하기 전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 농림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지구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땅이 대지로 쓸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지역 지구에는 집을 지을 수 없어. 그러면 집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 하나의 그 지목하고 상관없이 땅이 갖고 있는 지역 네. 지구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목에서는 대가 아니더라도 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네.
물론 그 바꾸는 데는 비용이 다 들어요. 인허가 건축 허가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발 행위를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대지로 간다는 거는 네. 어쨌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더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그 개발 행위 인허가를 건축 허가처럼 똑같이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납부하게 돼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내 돈 주고 내가 내 땅 사갖고 내가 짓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그래,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국가가 뭐 무분별한 그런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건 좋은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돈이 개발부담금이거든요. 네. 이 돈이 난 약간 재산세? 막 그런 소득세? 막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건 뭐냐면 토지의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그러니까 그 땅을 개발해서 집을 짓거나 이러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발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질 변경이 되기 전에는 돈을 뭐 한
아니 그거는 또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 비용은 따로 있고요. 개발행위
모든 인허가에는 비용과 그다음에 네. 그거를 네. 하기 위한 뭐 보통 이런 것들 토목에서 많이 하거든요. 땅에 관련된 개발행위는 거기서 이제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설계를 그러니까 도서를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불하셔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진짜 좀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한 대로 공무원한테 한번 확인하고 진짜 집을 지으려고 하실 때는 건축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건축가분들이랑 상의하는 게 좋죠.
예, 내용을.
보통은 전원주택을 지으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전이나 답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용하고 막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네. 우리가 원래 하려던 얘기는 그래서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통 도로와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에 의한 대지 안전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대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이 안전인데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
왜냐하면 대지라는 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가
도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거나 하면 여기 네.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허가가
그러니까 도로랑 접하지 않은 땅을 보통 맹지라고 하죠.
그러면 땅을 사고 도로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데 지자체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면은 굳이 도로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막 접해 있지 않은데 예. 그 옆 땅은 도로에 접해 있어. 우리 땅은 접해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옆 땅을 사서 하필해서 개발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대지 전체가 도로에 접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지에 접하는 대지를 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거죠.
땅을 사야 되고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게 그냥 조금만 다 있어도 되는 거야?
그게 기준이 여기 있어요.
기준이 다 있긴 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스쳐가고 막 이런 거 안 돼?
안 돼. 안녕이야.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라는 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길.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되죠?
2m 이상 접해 있어야 돼.
차 한 대 들어갔다.
그렇죠. 들어갈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 하나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야 돼요.
이건 규모가 큰 건물들이니까 차 한 대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대지를 넓은 데 사고 집은 조그맣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건축주 마음이죠.
아, 그건 그쵸. 말고 대신 그 내가 산 땅이 도로에 붙어 뭐 2m만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2m만 접해 있을 리는 없겠네.
그렇지 않은 데도 되게 많아.
아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가 옆으로 지나가는 땅에
스치는 도로들도 엄청 많아.
스치는 거, 스치는 거.
이게 네. 땅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땅이 엄청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 딱 이렇게 네모나게 팔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모나게 완전 네모나게 생긴 땅 찾기도 어렵고.
백지개 발지고.
그래? 모퉁이 땅도 있고.
세모.
네. 세모 땅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막다른 도로. 도로가 끝나버리는 데 있는 데는 또 규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 막다른 도로가 몇 미터이냐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도로 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소방차.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내 건물 지을 때 앞에 도로가 폭이 안 되면 내 대지의 일부를 내줘야 돼요. 그 도로로.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는 무조건 4m는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접해 있는 도로가 사도인 경우도 있어요.
개인 땅.
남의 땅.
남의 땅인 거지.
남의 땅인
그러니까
거.
누군가의 땅이고 이게 국가 땅이 아닌데 사람들이 길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현황 도로로 볼 수 있을 때 아마 인정해 줄 거예요.
그것도 그냥 현황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해서 사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현황 도로로 쓰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걸 사도로 지정을 해서 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사도 관리제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 있는데 이게 사도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면 그 땅 주인이
길을 막아버리면
그치,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지.
막아버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친구분이 그 안쪽에다가 집을 쳐놓고서는 그 길 주인이지 길 주인.
그
길 주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 갖고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었네. 내가 길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내 땅이랑 길이랑 사이에 있는 어떤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길을 도로로 만들고 싶어도 또 사도 개설 허가 뭐 이런 거를 받아야 되고 그 길을 그냥 내 땅으로 쳐서 내 땅으로 진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대지를 만드는 방법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도로에 접해 있어야 그쵸.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왜냐면 그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 있는 도로니까. 그런 거 일단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피하는 게 좋죠. 어,
맞아요.
그러면 진짜 산속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산속에 집을 지을 수 있죠. 도로가 붙어 있으면.
산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산에 전체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 그런 거야?
어,
아니, 암자 같은 거 암자.
산에도 도로가 있을 거 아니야?
암자는 집이 아니니까.
아, 암자도 집이 아니야? 아니, 그럼 우리 성철 스님을 어디서.
아니, 이렇게 도로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m 폭을 가진 애가 쭉 올라가야 되는 건가?
4m
폭을 가진 애가 쭉 그 집 근처까지는 어쨌든 가야 된다는
가야
거잖아요.
대지경계선에 다 있어야 되는 거. 도로가.
아, 그러면 이렇게 뭐 산속에 오솔길을 타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그 산이 그 집 거네.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아, 산을 사야 되네. 산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도
그치.
그게 임이니까
그러니까
대로 바꾸는
대로 바꾸는데 그 대로 바꾸는 걸 전부 다 바꾸면 돈이 엄청 그러니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일부만 쭉 그 길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그 대로 바꾸는 거에 길도 포함돼야 되는 거야? 길
그러니까,
날 것도 대로
그러니까
포함돼야 돼?
약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냥개비 모양 있잖아요. 위에는 동그랗게 대지가 있고
집 지을 거
어. 집 지을 대지가 있고 땅까지 쭉 연결해서 길. 그 땅을 대로 만들어야 아. 이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굳이 도로를 그렇게 만들 필요 없고요. 그
도로가 내가, 아니라 대지가 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 내가 가진 그러니까. 넓은 땅이 어딘가에 도로가 붙어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산이 도로에 접해 있어.
아니 산지 전용을 할 때.
전용할 때
전부 다 하면 안 되니까 일부를 하는데 일부가 그 도로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 도로 안 다 있어도 돼. 그렇게
있어요. 되면. 있어요. 나 전에 그래가지고
이후로 이 세 명은 5분이 넘도록 방송 녹음도 신경 쓰지 않고 낙서를 해가며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송용으로 적합치 않아 부득이하게 편집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늘 그런데 법규나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해석이 워낙 분분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그래서 공느님이라 그러잖아.
허가권자가
공느님.
허가권자가 공무원에게.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건축가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계속 어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토론이 막 격렬하게 벌어지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법규 관련 건축가들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이런 약간 판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것들만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국토부
그
지리도 가능.
허가권자라는 분이 그 공무원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보통
건축 5급 담당자,
공무원? 5급 공무원,
5급이요?
5급?
아니죠.
아니야?
계장?
그러니까 건축 과장인가?
밖에 그러니까 그게
허가권자는 어느... 법적인 허가권자는 네. 시장 군수인데 그걸
시장군수인데
담당하는 사람들이
담당자가 따로
건축과에서
있으니까.
담당하는 거죠.
그 행정구역마다 담당자가 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을 통과해야 위로 올라갔어요.
실무자.
그러니까 실무자는 보통 지역 관청의 건축과나
그러니까.
건축도시과나 도시과나 이런 곳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책임을 지는 건 그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분이 책임을 그러니까 줄 수도 있죠. 네,
자기
이름자는 이제 그 윗분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이니까.
아니, 근데 실무자한테 돌아와요.
그렇죠. 그분이 자기가 이거 체크했다 이렇게 네. 이름 다 들어가요.
자기
서류에.
서명이 다 들어가요. 네,
그건
거니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제라인,
뭔가
결제라인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전에 협의할 때 되게 아리까리한데 넘어가줬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후임에 온 사람이 그거 그냥 인정해줘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전에 자기 일했던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해서 네. 별로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이게 또 내가 건드려서 나중에 뭔가 그래서 내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아닌데 했던 것도 그냥 아 그때 그분이 해줬으니까 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법을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건축가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늘 막히는 부분이 사실은 허가권자에서 새로운 걸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치, 책임이 자기한테 네, 가는데
나중에 감사 같은 거 엄청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 결제 라인이 있고 허가권자라는 사람은 시장 군수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종 책임은 시장이나 군수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겠죠.
하긴 뭐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그게 관료제 폐해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1급 공무원도 책임 안 지는 세상에.
그치.
어쨌든 법대로 좀 웬만한 거 해주면.
아, 근데 법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법대로 저런 게 생기잖아.
법이 두덕이라.
우리끼리도 해석이 분분하고 맨날 그렇게
애매한 막. 것들이 참 많긴 하죠.
그러니까 나 가끔 그 커뮤니티 가서 보거든요. 법규 커뮤니티 가서 보는데 매 그 이슈마다 토론이 격렬해. 그러니까 해석이 정말 분분한 거예요. 나도 것들. 궁금해서 댓글 다 읽어보잖아. 근데 결론이 안 나. 결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세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대지와 도로 안의 관계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치.
집 지을 수 있나, 없나, 확인을 지금까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했고.
아, 요거, 나머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경우.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아닌가?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도로만 일단 맞으면 돼요.
아, 그래요?
이런 것까지
이건 나머지는 다 기술적인 걸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길게 얘기 안 해요.
아, 나는 이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뭐 도로는 그냥 붙어있으면 되니까 그렇고 나머지 습한 토지 뭐 물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게 대지로 인정받으려면 안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건물을 안 치려면은 기본적으로 건축공사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보는 거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나는
터지면 안 되니까.
나는 되게 이 부분을 좀 감동했거든. 아, 그래, 아,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전에 관계된 얘기들을 많이 써놨구나.
근데 우리는 아예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안 해.
근데 왜냐하면 나 이거 솔직히 지금 거의 처음 봐.
나도 처음 봤어.
도로 얘기밖에 몰랐어.
나도 처음
이런
봤어.
거를 실무하면서 이거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도로만 검사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대지랑 도로랑 레벨 차 이런 거 다 얼마까지 높이 지을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보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도로가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일 민감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도로만 되면 일단은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나면 땅을 사죠.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도라고 써 있는 땅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 형질이?
지목이. 예.
지목이.
아 형질은 변경할 때 형질이라 그러고.
지목을 변경하는 건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되지 왜 또 그건 또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
형질 변경 중에 지목 변경이
있는 거지. 거예요. 형질 변경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높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절토 성토 이런
것도 그것도 형질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어? 이 사람들아.
이제 계약해도 돼요? 계약해도 돼?
땅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을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공사비는 다 집주인이 내야 되잖아.
뭐 이제부터 모든 공사비는 다 집주인이 내야지.
그러면 거기에 대충 얼마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 건축 계획을 해봐야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
아니 근데 너무 심한 것들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든지 물이 너무 그냥 눈에 보이기에도 저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인다든지 축축한 게 늪지대처럼 그런 것들은 돈이 비용이 많이 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그렇죠. 어느 정도 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럼요.
근데 팠더니 우물이 나와. 그런 거는
우물로 써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일단 사시고
아니
땅 사기 전에는
없잖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남의 땅이니까.
네, 거기 뭐 지질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땅을
해서
사고
줘야 되는데.
지질 조사를 해서 땅에 그거에 따라서 구조를 좀 강화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까 봐.
많이 들죠.
많이 들지.
많이 들겠지.
미리 확인할 수는 없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땅은 이미 산 거예요, 그렇게.
잠깐만.
아니, 진짜 어려워, 이거.
어, 쉽지 않은
땅을
일이에요.
땅을 팠는데 암이 나온다, 지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지하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위 깨는데 막 3일씩 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못 깨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땅을 파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할 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땅 주인이 허락.
그거는 이제 이미 다 땅을 사고 난 다음 일이야.
그러니까
땅 사고
운명이래. 운명이거니.
아,
그러니까 땅 사고 난 다음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용민 씨가 땅 샀다는 게 찝찝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해.
아, 지금 아직 난 아직 사인을 못 하고 있어.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는데 아, 자꾸 땅을 샀대.
알겠어. 일단 일단 믿고 그러면 도장 찍고.
일단은 그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그 많이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샀다고 해서 바로 땅 파고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땅을 산 다음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허가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집을 짓기 전 해야 할 일들.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죠.
측량. 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 측량을 땅 사고 나서 한다고요?
네.
어, 남의 땅을 측량해 주진 않아요.
이거는 땅 주인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땅 주인 이름으로.
네, 일단. 네, 일단.
그래서 측량을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면 측량을 해줘요.
네. 지적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좀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신청하는 방법이나 지적공사에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보통 각 지자체에
있어요,
지적공사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관련 그 지자체에 전화해서 측량하고 싶다 하면은 번호를 알려줘요.
보통은 건물 짓기 전에는 경계 측량을 많이 해요. 경계 복원 측량.
그러니까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네.
이라는 애를
네네.
떼면은 네. 거기에 이제 지목도 나와 있지만 지적도도 나와요. 도면으로
땅 모양이
네, 땅의 위치랑 모양이
딱
모양.
네. 나오는데 네. 그거를
네.
그대로
그대로 이제 땅 위에 부활시켜 주는 거야.
네.
정확한 위치를
찍어다가 내 땅의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서리 이런 데를 막 찍어서
그래서 그치. 말뚝을 이제 각 꺾이는 모서리마다 받고 그 말뚝을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아, 누가 옆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근데 그게 하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6개월인가 3개월 안에 하면은 8만 원인가 내면은 그냥 다시 찍어주고
그리고 1개월 안에는 무료로 AS 해준다.
근데 그 지나면 다시 내가 냈던 것만큼 돈 내서 다시 찍어야 돼요. 콘크리트 같은 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돼서 못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딱
시멘트
하고.
목 같은 걸로 머리만 빨간 모양이 된 걸 박아놔요.
아, 그거구나.
얘기한들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스프레이로 한 번 더 크게
해주지.
표시를 해놔야 돼. 공사하다 보면 꼭 없어지거든요.
아, 진짜?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아까 한 달 안에 AS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뭔가 해줬는데 네. 뭔가 좀 흔들거린다든가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AS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 측량할 때 기본적으로 땅 주인, 건축 설계사, 그다음에 네. 인접한 대지 소유주,
그다음에 시공사
같이 와야 돼.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있는 게
같이
좋아요.
있는 자리에서 말뚝을 박아야 돼.
왜냐하면 옆
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박았는데 네. 옆 땅 주인이 와가지고 어 아니다.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다. 이래 버리면은 골치 아파.
다 있는 자리에서 지적공사에서 나온 직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딱
같이
거죠.
바꾸서
보셨죠 이게.
오케이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측량을 했더니 옆집 담을 넘어가.
많죠.
아 그래요?
엄청
많아요. 매우 많지.
그리고 다 했더니 옆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좀 비어.
그런 경우도 많지.
그 누구 땅이야?
그 옆집 땅일
많아요.
수도 있고 옆집이 이제 뭐. 경계 측량을 안 했거나 뭐 예전에 했는데 뭐 그게 좀 됐을 수도
뭐
있고
중간에 비어 있는 경우나 뭐 이런 건 잘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건 나
넘어가 있는 게
넘어가 있는 건 뭐야?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낡아도 대수선도 못하고 허가나 신고가 들어가는 어떤 건축 행위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적 정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공사에서 면적에 맞춰가지고 새로 땅을 그리고.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있는 거랑 실제 우리나라 땅이랑 이게 전부 다 완전 100%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거의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남의 땅을 산 거.
근데 면적을 맞춰줘요.
아 면적 면적을
맞춰줘.
측량할 때.
근데 그런 건 안 되겠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나무가 좋아서 이 땅을 샀는데.
근데 얼추 비슷하게 비슷한 얼추 비슷하게 위치에 비슷한 모양으로 그치, 몇 장을 맞춰주진
않겠지. 예, 예.
아니 한 5, 6미터 틀린 거.
약간. 근데 적어는 5, 6미터까지 틀린 경우는 사실 상간 벽지.
약간 그 지방에 이렇게
땅 거래가 없는데
경사면이 쭉 있고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이제 예전에 했던 지적 측량이 기준점들이 달라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만나면 이게 다 막 겹쳐서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막 이렇게 도로 제대로 안 나 있는 그런 동네들이 특히 더 많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집 땅에 옆집 건물이 막 서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로 있고 막 그런 데는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맞지도 않지만 막 그렇게 5, 6미터까지 틀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적도가
용민 씨 지금 땅까지 샀는데 다시 불안해.
왜냐면 우리나라 지적도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지적도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도시지역들은 측량도 많이 하고 건축 회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다 GPS로 맞춰가지고 다 찍어놨는데 그 외 지역들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들은 아직도 옛날 지적도 기준으로 하고 있다가 만약에 누가 여기서 건축 회의를 하겠다고 들어오면은 측량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주변이 다 엉망이잖아. 이제 그때 그 동네를 정리하는 거야.
난리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전원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상간 벽지에 지으면 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산을 하나 사시든지.
아예 통째로 하나 사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경계보건 측량 말고도 다른 측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건축행위나 막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 허가 받을 때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한 거 들어가야 되고 다 짓고 나서 현황 측량도 해야 돼요. 건물이 그 대지 경계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뭐 옆집이랑 옹벽이나 뭐 기타 뭐 다른 것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현황 측량에서 옹벽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찍는 그런 것들이 인허가할 때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아, 짓고 나서도?
네.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인허가 비용 및 뭐 각종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역시 여기서도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요.
네. 지적공사에 내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경계보건 측량할 때 돈 내고
그렇죠.
그 나중에 현황 측량 돈 내고 야 이렇게 아
말뚝 잊어버려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또 돈 내서 또 찍어야 되고
아 말뚝을 좀
왜냐면 그게 흙에다가 박는 거는 나무 말뚝이에요. 땅 파고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뭐 차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부러지거나
박을 때 좀 깊이 박아주든지
아니 경사지라서 그 땅을 말뚝이... 긁어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말뚝 기본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30cm 되려나?
깊게 박히지가 않아.
드라큘라
나무로 된 거.
측량 수수료는 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지랑 이렇게 면적 이렇게 하면 거기서 알려줘요.
이게 어떤 측량인지, 그다음에 위치는 어딘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니까.
그 나중에 지적공사 이런 데서 요새 스마트폰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랑 현장이랑 이렇게 GPS 뭐 연결해서 땅을 이렇게 비추면 거기 딱 위치가 딱 나오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거 나오면 좋겠다고.
안 만들지 않을까?
맞죠?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
GPS 좌표만 찍어대고 하면
우리나라 땅에 대한 좌표점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정리하고
그
나서
점들을 찍을 때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이렇게 사람이 이동하면서 그 딱 꺾이는 점에 딱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가서 찍겠어 그 점을. 못 찍을 것 같은데.
과학 기술이 발달이 날로.
어쨌든 어려운 일이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짓기 전에 땅이 대지가 아닐 경우 우리가 계약한 땅이 대지가 아닐
지목이
경우
지목이 임 뭐
전답
이럴 경우 이런 것들
이게 대지든 대지가 아니든 일단 측량을 해놓고
측량을 해
측량을 먼저 해야지 그렇게 그쵸. 바꾸겠네요.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죠. 네네. 그래서 형질 변경이 아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형질 변경은 그 지목만 바꾸는 게 아니라 땅을 기준 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절토가 깎아내는 거고 성토가 쌓는 거.
쌓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경우, 그다음에 기준 이상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할 경우.
법규 검토하는 기분이야.
되게 복잡해.
오늘 복지 검토하는 기분이야.
나도 힘들어.
아, 그런가요?
방송하면서 굉장히 막 일하는 느낌이야, 지금.
완전 일하는 느낌.
이거 근데, 이거 샀는데, 대지전용으로 안 시켜준다 그러면 어떡해?
그걸 알아보고 사라니까.
이미 허가권자나 얘기했으니까 해주겠구나.
그걸 알아보고 사라니까.
해주겠구나.
돼지로 바꿀 수 있는지는 알아보고 사야 되고. 그래서 돼지로 바꿔야 돼요. 돼지로 바꾸는데 토지 일부만 바꿀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안 바꾸고. 왜 그러냐면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농지를 돼지로 바꿀 때 용도를 전용 바꾼다 그러죠. 농지 전용을 할 때.
그러니까 요즘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대체 농지 조성비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업 생산량의 감소 보충을 위해 대체 농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얼마 곱하기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넓을 경우에 모든 땅을 다 돼지로 바꾸면
이거 부담금이 어마어마해지죠.
돈이 어마어마해지죠.
대체 농지 조성비가 대체 산림 조성비보다 비싸요. 그리고
농지면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전?
전과 답?
답? 전 답으로 돼 있는데 한 10년 이상 아무도 농사를 안 줘. 안 줬어. 그런 땅에도 이 비용을 내야 돼요?
어쨌든 전답으로
전답이니까요.
지목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이 전답으로 돼 있는 땅의 일부를 돼지로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쓰고 나머지 농지로 돼 있는 부분을 마당으로 쓰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불법인 거예요.
그렇지. 농지는 마당이 되면 안 되지.
정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뉴스에 나왔던 게 그거 아닌가?
아니 나 옛날에 집 할 때
언제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저번에 무슨 총리 후보자인가? 누가?
아, 그래서 마당에다가 고추 10개 심었지. 맞아. 고추 10개 심었지. 맞아.
아이, 사람들.
무슨 후보자였나?
너무 총리 아닌가?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
맞아, 뭐 기억나요.
근데 그 장면이 사진이 기억이 나.
옹색하게 심어.
그게
고추가 막 다시 들었어.
그러니까 농지에는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당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할 때 일부만 농지 전용을 했는데 그 나머지가 마당이었는데 거기 마당으로 쓰는데 동네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참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 동네 어떤 분은 왜 민원을 넣는 거야?
그냥
그게 맞는 거 맞는 거기는 맞는 거지. 그 예전에 그 건축사분처럼.
맞는 거지. 그래서 그 결국은 쭉 고랑 만들고 뭐 쭉 심으셨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맞죠 사실.
이게 전인지 답인지 된지 이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딱 뽑아 봤는데 저기는 전인데 이놈들이 마당으로 쓰고 있네 이거구만.
정의의 사도지.
그래. 그러는 게 맞지.
그러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를 잘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당으로 쓰는 땅도 사실 돼지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전부 다 전용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답으로 돼 있는 데는 경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경작지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평창 그런 데다가 이제 땅 사놓고 그치.
그냥 동네 주민한테 그냥 하라고 하고 나한테 뭐 조금만 달라고 그러고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빈 땅 보지 않잖아. 누군가 와서 농사 짓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치고 답은 논이에요. 산지도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면적당 얼마.
네, 이거는 하는 면적당 개발행 효과를 신청하는
농지보다는 훨씬 싼 것 같아.
훨씬 싸요.
아무래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산지는.
농지를 전용하는 게 그리고 대지로 바꿨을 때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잖아요.
산지는 이렇게 비탈이니까.
평지가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를 허가할 때 같이 일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 허가 넣을 때.
한꺼번에 다 넣는 거지.
비용은 다 들고.
비용은 다 들고.
비용은 다 드는데 이제
일수가 줄어드는 거지. 옛날에는 이걸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요새는 일괄 처리 가능하니까 그렇게 허가 넣을 때 한꺼번에 하니까 조금 더 빨라졌죠.
그렇죠. 기간이 좀 단축된 거죠.
그 외에 이제 허가 넣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적어놓은 거는 해요.
말이 어려워. 멸실 신고. 멸실 신고가 뭐 같아요?
내 땅이 없어지는 건가?
거기 위에 땅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제
기존에 대지었던 땅에서
그렇죠. 철거를 하는 행위를 해놔야지 이제 새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왜 더 지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만약 내가 산지나 이런 거 산 게 아니라 내가 대지를 샀어요. 근데 그 땅에 예전에 집이 있었을 수 있잖아. 건물이 있었을 수 있잖아. 그게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철거를 할 수도 있잖아. 철거를 하게 되면 멸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될 경우
내가 땅을 산데 거기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난 여기에다 그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하고 싶어. 그래서 뭔가 멸실 신고나 철거 신고 없이 그냥 다 밀어버리고 신축을 했어. 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멸실 신고나 철거 신고를 안 하면은 벌금을 좀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 거를 안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애는 작업을 해야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세금도 내고 해서
근데 나 이거
건물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자동으로 새로 신축 뭐가 허가를 넣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멸실 신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다는 게 나는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부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도
건축물 대장에 건물 도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올라가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우리
아, 일단은
이사 갈
올리지
때
못하게 해요. 일단
그렇긴 하지.
전출 신고 한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요새는
전입 하잖아. 신고만 해도 전출이 자동으로 되잖아.
옛날에는 언젠간, 양쪽 왔다 갔다 했지.
언젠가가 되겠지 뭐. 그럼 만약에 증축은 어떻게 해요?
증축은 뭐 증축이죠. 기존에 있는 건물 상태에서 올리는 거니까.
이게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만 확인하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하면
그럼
되죠.
그럼 증축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 대장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뭐 다음에 언젠가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난 지금 내 입에서 리모델링도. 건축물 대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
교육의 효과야. 어쨌든 땅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머리 아팠죠, 영민 씨.
좀 덥네요, 오늘.
나는 정말 오늘 정말로 방송 녹음하면서 일하는 느낌이었어.
완전 일하는 것 같았어.
이번에는 정말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안 듣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보통 신입 사원이나 이렇게 좀 왔을 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
교육방송이 하는데. 교육방송이다.
이걸 방송 초반에 얘기해야지 건축하시는 분들이 안 듣지.
아 그래 초반에 기계를 안드로이드로 넣어야 되겠네. 이번에는 좀 힘드니까 쉬어가시는 것이 좋다는
신입 사원 교육용으로 쓰세요.
그래도 되고 생활 정보 갔다가 마무리 돌아올게요.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지난 곰에 이어 오늘은 우리나라 상황에 조금 더 적합한 멧돼지를 만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잊을만하면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산행 중에 혹은 거리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요즘 멧돼지는 북한산에서도 수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멧돼지는 야행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낮에도 잘 나타납니다. 주로 밤에 먹이를 찾아다니고 다음날 오전이나 한낮에 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늦은 오후나 해질 무렵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때문에 일몰 무렵에는 산에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원칙적으로 일몰 후에는 산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멧돼지 출현으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멧돼지가 먼저 공격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멧돼지는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고 경계해서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놀라서 먼저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니까 멧돼지도 위협을 느껴 본능적으로 따라 뛰게 되고 그러다가 놀라 도망치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 당황하여 나뭇가지나 몽둥이 같은 걸 휘두르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돌멩이로 주변 바위를 때려서 소리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멧돼지도 주변을 경계하며 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공격받을 수 있다는 본능으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멧돼지를 만났다면 침착하게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하고 몸을 가릴 수 있는 나무나 바위가 있으면 최대한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그 뒤로 숨어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서로 놀라게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갑시다.
네, 생활정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생존법이네요.
우리 요즘 생존이 화두죠.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생존 시리즈로.
다음에 뭐하지?
아 근데 진짜로 제 사촌 동생이 군부대 있을 때 이등병 때인가 보초서다가 멧돼지 나타났는데 아, 도망가다가 네.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 편하게 군생활을 꽤 오래했어요.
멧돼지가 천적이 없어지니까 멧돼지들이 날뛰는 것 같아요. 늑대, 호랑 이런 애들이 없잖아요. 이제 곰. 천적이 없으니까 멧돼지가 지금 거의 상위 포식자던데. 완전.
걔네 잡식성 아니에요? 네. 잡식성.
아, 난 무서울 것 같아.
무섭지. 등치도 크고 생각보다 되게 크대요.
그 멧돼지가 잘,
되게 빠르잖아.
뭐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 소리 나는 그런 거 틀어놓고 하면은 도망갔는데 이제는 다 알아가지고
적응해서
그런 소리를 틀어놓고 뭐 허수아비 같은 거 세우라고 뭘 해도 되게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아서 다 내려 아. 들어와서
그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공포탄처럼 이렇게 팡팡 쏘는
네,
거 하잖아요. 그 멧돼지 쫓으려고 하는 건가?
새, 그것도? 새도,
새도 있고. 있고.
새가 새도 이렇게 그물망을 이렇게 쳐놓으면 이게 밑으로 들어온대요.
그 멧돼지들도 그런 거가 다 사람이 없이 그냥
나 그거 끔찍한
알아서.
거 들었는데 새를 확 가장 확실하게 쫓는 방법. 그래서 되게 끔찍한 게 새가 가장 확실하게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새를 한 마리 잡아서
아,
죽여서
걸어놔?
밭 한가운데 이렇게 매달아 놓더라고. 그러면 새가 절대로 안
표시라는구만.
표시하는구나. 어, 어. 역시.
그러니까 동물도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해놓으면 절대 안
역시 그런 동물이나. 것들이 뭔가 동물적인 본성인가 봐.
그러니까 그 뭐냐 이렇게 금줄 같이 번쩍거리는 줄이랑 막 이런 거 막 해놓잖아요. 그래도 다 오잖아요.
아, 그건 아무 소용없대.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온대요. 되게 끔찍하다.
멧돼지는 그런 방법도 쓰기가 어렵잖아요.
멧돼지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대공원에 호랑이 우리에 있는 호랑이 똥 그렇게 잘 팔려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어,
호랑이 똥.
호랑이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안 해요. 멧돼지들이.
아, 호랑이 똥을 호랑이, 파는구나.
어, 맞아. 다 되게 들었어.
얼마일까?
없어서 못 판대요.
그게 얼마일까?
한 근에.
되게 신기하다.
아 근으로 안 하나? 그람당
아, 근 하니까 뭔가 먹을 것 같은 느낌.
그람으로 하겠지. 키로로. 어쨌든 이번에 땅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하면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어,
땅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네, 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중요한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제일 중요하죠.
네,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법적인 것들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집 짓는 데는 또 법적인 어, 사항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간단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일 어. 중요한 부분이죠. 처음에.
그렇지만 가장 네. 중요한 건 사실은 개인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
에더스에게.
네. 부동산만 너무 믿을
땅도 같이 보러 다녀주시나요? 땅도 같이 보러 다녀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하진 않아요. 건축가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땅은 안 좋은 땅대로 또
집업만 갖고 오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는
좀 뭔가 조건이 척박한 땅은 그대로 또 그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가들 어. 입장에서는 더 재밌는 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가는 사실 이 땅이 더 좋습니다. 저 땅이 더 좋습니다라는 말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은
하기 쉽지 않죠.
네, 점인 것 같고 대신에 땅을 보여주면 이 땅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을 순 없고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죠.
네, 사실은 그렇게 잘 알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보러 다닌다는 게 사실은 법적인 것들은 기본적이겠지만 이 땅의 위치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뭐 계획적으로 어떤 부분이 뭐 더 좋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일 그쵸. 것 같아요.
같이 네. 보러 가면 여기 지으면 이렇게 뭐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겠죠.
주변 환경 같은 거 좀 봐줄 수 있고 산골짜기나 뭐 이렇게 이런 데는 좀 습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물가에 있을 때 어떤 이 땅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든지 약간 그런 얘기를 그렇죠.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건축건설 분들 중에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러 다니는 거 잘하시는 네, 분들도
부동산
보세요.
쪽에 또 감이 있고 네, 이러신 네, 분들은 네. 또 그렇죠.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우미 씨도 힘들었죠. 수업 따라가느라.
아, 전 일단 땅을 아까 도장 찍긴 찍었는데
계속 찝찝해?
아니 이게 땅을 사고 나서 측량하고 뭔가 해야 된다니까. 저 난 이렇게 계속 좀 확실하게 딱 측량을 해보고 사고 싶은데.
그게 지질조사도 보통 주택 갈 때 안 하는 게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막 시추에서 파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한 번 구멍 하나 파는데 한 100에서 15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섯 개는 뚫어야 얘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그거를 미리 파보고 조사를 하고 이러는 게 사실 주택 지으면서 쉽지 않은 거죠. 아.
대규모 프로젝트 할 때는 반드시 좀 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인데 주택은
그래서 땅 파다가 바위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진짜 땅 파다가 바위가 나왔다 그러면
깨는 방법과
아니, 깨거나 계획을 바꾸는 거죠.
근데 만약에 되게 물기가 많다 안에 봤더니 그리고 물은 땅이다 그러면 그걸 또 다져서 또 단단하게 해야 되고
조금
뭐.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비용이 대략 뭐 얼마 든다라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용민 씨는 계속 찝찝한 거야.
그렇지. 난 땅을 샀는데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집이 몇 동 지어져 있는 그 근처를 사거나
그게 안전할 수도 있죠.
좀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겠네.
어쨌든 좀 힘든 이야기였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마당이나 뭐 이런 집의 외부 공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 더 오래오래 방송을 하기 위해서 2주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 방송을 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또 2주 방송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방송이 올라가고 그 다음 주는 방송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 너무 질책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오래오래 방송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저희도 생업들이 있어서 조금만 바빠지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이, 쉴 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좀 막 부담이 돼서 3월 되고 막 이제 개강하고 막 이러니까.
네, 봄인데.
네, 그래서.
일해야죠.
네,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팟빵에도 아이튠즈에도 저희 댓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명절에 괜히 올렸나? 우리도 쉴 걸 그랬나? 댓글 너무 안 달아주시는데.
명절에 들었을 테니까.
들었을까?
이제 폭풍 댓글이 달리겠죠.
그럴 거라 믿고요. 다시 계속 즐거이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저희랑 자주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메일로도 소식 보내주시고요. 저희 궁금하시면 에더스 홈페이지 와서 구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팟빵 공지사항에 저희 메일 주소와 에더스 홈페이지 저희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공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봄 기운이 물씬물씬 오고 있습니다.
황사와 함께.
그러게요. 황사와 함께.
오늘 어마어마한 황사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감기 걸리고 여러분들도 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봄맞이도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써요. 오늘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아니에요.
너무 이야기 왔다 갔다 하나?
아니, 저 한번 읽고 하고.
남들은 안 읽고 오잖아. 안 읽고 오잖아.
안 읽고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해.
나는 너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 나도 내 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너 때문에 많이 울고 웃으면서 그래도 참 행복했었는데 1년이면 되니 돌아올 수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날 못하는 나를
기억해볼게. 왜 안 되니 널 지우려 애써봐도 기다리면 올 것만 같은데. 1년이면 되니 돌아올 수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 못하는 나를 이해해줘.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